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온갖 악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대체 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일까? 그리고 자신들이 분명 선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왜 그토록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은 것일까?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미래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나라의 본자손들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버려진다. 모든 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데 너희는 버림을 받는다. 이게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14절에 그렇게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선민이라는 칭호를 받은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았을 뿐 마음을 다해서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교훈하셨어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잊기 십상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그 교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대로 죄를 행하면서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율법을 이용했을 따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인간의 완전한 타락과 부패와 무능을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한 영혼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오랜 과정이고 그 일을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한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열심이 마침내 그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으며 그로 인해서 결국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수치와 어리석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부패와 타락과 하나님에 대한 오만함과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9장 5절에서 6절은 이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으로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거의 언제나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어기면서 불순종을 일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했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는 율법의 정죄와 억압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 바로 지금 이 시간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위대한 복음은 온 세계 열방과 민족에게 전해져서 이방의 모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지엄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배반하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들의 피 묻은 손을 온 마음을 다해 붙드는 자들이 아니면 그들이 택함을 입은 선민이라 하더라도 한때는 교회를 다니는 신자처럼 보였고 자신 또한 신자라고 스스로 여긴 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목사가 거듭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것은 그런 진실하지도 뜨겁지도 않은 고백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착각하다가는 유대주의나 로마 교회 같은 거짓된 신앙의 자리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결과는 구원과 영생이 아니라 영벌의 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 같은 오늘도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성경의 진리를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세력들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모든 세상의 권력과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함을 볼 때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께 마음을 찢고 겸손히 통회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도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교훈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선명하게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스바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화로다 반역하고 더럽혀진 억압하는 성읍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읍은 기록된 모든 말씀의 내용을 살펴볼 때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대해서 패역하고 더러운 그리고 포악한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이 성읍에 왜 화가 미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녀, her, 예루살렘 성을 의인화해서 그녀,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처녀 예루살렘의 죄악이 무엇이냐? 패역함이었다. 패역하다, 모레아라는 단어, 반역하다, 완고하다, 반항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오만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힘만 의지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죄악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의 첫 번째 죄는 패역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을 더러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니갈라, 더러운. 이 말은 더럽혀진, 부정하게 된 이런 뜻입니다. 순결하고 아름답던 처녀 이스라엘이 창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종교적 용어로 이교도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영적인 간음, 의식적 불결을 뜻하는 단어가 니갈라, 더러운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세 번째 죄는 포악함, 하요나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억압하다, 압제하다, 학대하다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억압하고 서로 학대하고 매우 무자비하게 서로의 권리를 무시하면서 악랄한 짓을 서슴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보호를 받아야 될 터인데 가난한 자들, 과부나 고아들이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가 포악한 성읍, 억압하는 악의 도시가 되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정의가 무너지고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면서 무자비하게 짓밟는 광포함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에 역겨운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디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공도가 이루어지는 공의로웠던 예루살렘 성이 지금은 무법천지의 불의한 성읍으로 전락한 이런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화가 있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아. 우리는 택자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외아들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그토록 처참하게 버리셔야만 됐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화가 있단 말입니다. 화 있을진저 호의라는 말인데 슬픔과 비통과 비탄을 의미하는 탄식입니다. 호의라는 말은.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을 기쁜 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그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야생 짐승들이 살아가는 황폐된 광야로 변했습니다. 그렇듯이 예루살렘도 그 포악하고 부정하고 악랄함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지엄하신 징벌과 재앙이 임하게 됨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떠난 악한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설령 그토록 훌륭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래도록 교훈 받으면서 찬란히 빛났던 성전이 세워졌던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다가 마침내는 이제 징계와 채찍으로 심판하시는 그 화를 쏟아내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같은 일이 다만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돌이키라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자가 무슨 짓을 해도 허허 웃으면서 다 참아주고 받아주시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지금 이 나라도 이 같은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라면 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겠습니까? 부디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더 구체적으로 폭로합니다. 2절에 그것이 소리에 대하여 청종하지 않았다. 그것이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것인데 그녀가 흠정에게서는 계속 그녀라고 표현을 하죠. 여호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예루살렘의 성읍의 죄악된 모습에 이어서 네 가지 이스라엘의 죄상, 유다의 죄상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령, call, 소리 또는 음성을 의미하는데 듣다라는 의미의 shama라는 동사와 함께 같이 이 두 단어가 붙여서 사용될 경우에는 순종하거나 굴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굴복당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선지자들의 지속적인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청종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살하면서 전혀 이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죄를 유다 백성들이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할 때, 아니 그 재앙이 임박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특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완악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아무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촉구를 해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주 위험한 징후란 말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비수처럼 날아와 꽂혀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영혼들,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같이 완악해질 때, 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은 이제 머지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죄는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교훈 무사르, 교정하다, 훈계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훈육함으로 원래의 형태나 상황, 성향을 고쳐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훈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깎아나가는 것, 원래의 형태에서 계속 깎아나가면서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가는 것을 무사르, 교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교훈하시는, 교훈하신, 깎아나가신단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 무사르라는 단어가 훈계, 징계, 지시, 경고, 책망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명령을 듣지 않으니 연쇄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모든 성경의 올바른 교훈과 책망과 훈계를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이스라엘 안에 켜켜이 쌓여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민인 유다 백성들을 그 죄악에서 고치고 교정하고 돌이키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훈계하고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교훈들을 휴지짝처럼 여겼다. 거들떠 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돌이킵니다. 결국 그 훈계와 교훈 앞에 무너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두려운 것은 마음의 완고함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완고함. 어떤 말씀의 교훈과 책망을 듣고도 그 죄에서 떠나지 않고 제 고집대로 하겠다는,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 오만함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죄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유다의 죄를 지적합니다. 의뢰하지 바타하, 무엇인가를 막연히 신뢰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 신뢰의 대상의 명령이나 말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 순종하는 것, 의뢰하지 바타하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뜻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황금을 더 숭배하는 참마만 죄악을 유다 백성들이 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을 잃어버린 인간은 반드시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가치들을 신뢰하면서 그것에 집착하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는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복의 근원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언약의 당사자인 유다 백성들이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들을 숭배하는 간악한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네 번째 유다의 죄를 지적합니다. 가까이 나아가지에 해당되는 동사 카레바라는 뜻의 의미는 접근하다, 가까이 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은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이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뜻과 고집대로 자기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거부하고 교훈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을 버린 죄악을 바로 선민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배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짐으로 죄를 범하게 될 때 그들에게 일어난 이 타락의 양상을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지금도 그의 영혼과 마음이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유다 백성들과 아주 흡사한 일들이 그들의 영혼 속에서도 재현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분명히 교회는 다닙니다. 주일이면 교회 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단면도를 딱 쪼개어 보면 전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목사와 지체들이 권면을 하고 훈계를 해도 전혀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자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망을, 교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코웃음 치면서 우습게 여깁니다. 그 불순종하는 삶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전혀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고집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항상 그의 영혼 속에 우세할 따름입니다. 계명과 훈계를 저버린 채로 자기 자신을, 세상을 숭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잊지 마세요. 지금 불신자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에 집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성경과 기도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영적으로 그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들과 교회를 멀리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계명 모두 멸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리석은 자기 고집대로 마음대로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영혼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의 그 영혼의 완고한 모습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내 신앙의 모습 안에 바로 이런 모습들이 지금 발견된다면 속히 돌이켜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죄를 지은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징계의 칼이 필연 당신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을 즐거워하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돌이킬 때 반드시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심을 믿고 모든 형식적인 믿음의 자리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이어서 유대 사회에서 일어나게 된 몰락의 징후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스바냐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3절에서 4절에 그것 가운데에서 그것의 방백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다. 그것의 재판하는 자들은 저녁의 이리들이다. 그들이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았다. 그것이 선지자들은 방자하며 배반하는 인간들이다. 그것의 제사장들, 그들의 성소를 더럽혔다. 그들이 율법을 해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고 흉포하고 잔인한 자들이었는지를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악랄함을 더 증폭하여 표현하기 위해서 사자, 이리 이런 맹수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란 예루살렘의 권력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층에 있는 자들. 그 가운데 방백들 살해하라는 말인데 이 방백들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소위 고위관리들 정치가들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귀족, 왕자, 신하 등의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왕의 명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수행하는 권력의 핵심층 이너서클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들을 뭐라고 묘사했느냐? 부르짖는 사자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강력한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사정없이 권력의 숙적들을 물어뜯고 제거하고 악랄하고 잔인함을 드러내는 이 모습을 부르짖는 사자라고 묘사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해서 악랄하게 권력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폭정을 일삼는 자들 그들이 바로 유대의 권력가들이었다.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의 법과 도덕적 기강을 확립하고 지켜나가야 될 유다의 재판관들까지도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그 재판장들을 이리에 비유합니다. 자, 어떤 짓을 했는지를 보십시오.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그들은 다음날까지 뼈를 남겨두지 않았다. 또 다른 번역은 그들은 그들의 먹잇감에 남은 것을 결코 남겨두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으로 공정한 재판을 집행해야 될 재판장들이 탐욕과 탐심의 눈이 멀어가지고 법의 이름으로 온갖 약탈을 일삼음으로 마치 굶주린 이리떼가 먹잇감을 조금도 남겨두지 않고 다 먹어치워버리듯이 그렇게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성경이 이 유다의 죄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정치인들 그리고 사법인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또 누가 부패했느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까지 이제 종교적인 지도층들까지 극도의 부패와 타락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경솔하고 간사하기 그지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인이 경솔하고 위인이 경솔하다 이 동사의 원형 파제라는 단어 오만하다 자제심이 없다 방자하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아주 경박하고 지극히 저급하게 이를 데 없는 제 멋대로의 천박한 행동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지엄한 뜻을 백성들에게 올바로 전달해야 될 선지자들이 사적인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사실을 왜곡해서 전달하는 가증스러움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의 번역은 푸뉴마토프로의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흠정역에서는 라이트, 경박함이라고 표현을 했고 ESV에서는 피클, 변덕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가볍게 이를 데 없고 간사하고 변덕스럽고 경박하고 한마디로 저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여겨지지 않을 만큼 함량 미달의 저열한 자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간사한 보게도트, 속이다, 배반하다 이런 의미인데 어떤 관계를 위해서 자신과 타인을 기만하고 불성실한 간교한 태도와 자세를 보이는 것을 간사한 보게도트라고 하는데 자 누가 이랬다는 것입니까? 선지자들이란 말입니다. 선지자들. 세상의 보통 보편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선지자들이 그랬다.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권력에 아부하고 아첨하는 간사한 목회자들의 모습이 이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세속의 권력에 붙어서 아부하고 아첨하는 그들을 섬기는 이 같은 거짓되고 간교한 행위들이 바로 그 시대의 유다 백성들을 그들의 선지자들의 모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실제적인 중대한 책임을 맡았던 제사장들. 자, 그들은 어떠했느냐? 제사장들은 어떠했느냐? 제사장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모든 거룩한 제사 의식을 보존하고 주도하는 일이 제사장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그 말씀으로 책망하고 훈계하는 일이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느냐?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더럽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지저분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의 삶의 모습과 제의식을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의 사욕을 따라 성경에 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참남한 짓을 저질렀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수호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더럽히고 있었다. 제 멋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변질되고 세속화된 이런 타락한 예배와 성찬을 집례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목회자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와 같은 죄악은 그때와 지금이 전혀 다르지 않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할 때 언제나 동일하게 반복되어졌던 양상들입니다. 율법을 범하였도다. 제사장들이 짓고 있는 죄를 직격한 것입니다. 범하였도다. 하메수라는 동사의 뜻은 폭력을 행사하다, 억압하다, 해하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긋난 일들을 거침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절대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백성들에게 휘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민 유다 사회에 부패하고 썩어빠진 세속의 정치인들과 그리고 종교적 지도층의 모습이었다라고 스바냐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버린 나라의 이 소망 없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회의 지도층, 종교적 지도자들,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전히 붕괴되고 부패해버린 추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버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릴 때마다 반복되어져 온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스바냐에서만 이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이사야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3장 1절에서 5절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리하신다는 게 뭐예요? 싹 다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재앙임을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 가운데 그 백성들을 징계하려고 하실 때,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하나님은 먼저 세속의 지도자들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몰락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징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 역사의식을 가지고 지금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나라와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지도층의 부패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성경과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속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든지 혹은 유명한 대형 교회의 목사든지 그들은 절대로 추앙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에 따라서 그 나라를 흥하게 하실 수도 있고 망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고자 할 때는 유능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실 때는 형편없는 무능한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게 세상이든 교회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방법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의 잣대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지금 이 나라를 가늠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지각 있는 분이라면 이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보시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아주 뚜렷해지고 분명한 메시지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의 다가옴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그것 가운데서 의로우시다. 그분께서는 부정을 행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그분께서 그분의 정의를 비추러 두신다. 그분께서 부족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중에 거하신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유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모든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홀로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유다의 큰 죄악은 그들이 다른 이방의 나라와 달리 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유하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배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모든 타락한 지도자들의 악행을 지적하면서 성경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홀로 의로우심으로 결코 불의를 행치 않는 신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 악으로 물들어도 하나님은 오직 공의를 굳게 지키시면서 최종의 심판자로서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공의로우심이 모든 선악을 판단하는 궁극의 기준이 되고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유다 백성들을 비롯한 모든 이 세상의 죄인들은 결국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입은 이 위대한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건지움을 받은 자녀들만이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영혼이 제외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영혼의 영광을 누릴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감독하시면서 모든 불의와 악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부패한 탐욕적인 관리, 간악한 재판관, 타락하고 불의한 선지자와 제사장, 이러한 악인들이 판을 치는 유다 가운데서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대조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내심으로써 이 모든 악에 대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두려운 공의의 징벌이 반드시 그들에게 가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은 불의를 절대로 용납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뜻입니다. 부패한 유다 가운데 계신다는 의미는 이제 그 불의를 행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징벌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이렇게 무너져감을 볼 때 성도와 교회는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와 교회조차 하나님께 나아가 애통함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죄와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바냐의 말씀은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임박할 때 유다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너희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부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일들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 없이 로네다르 간단 네다르라는 말은 빠지다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세상에 드러나고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불의와 죄를 범하면서 무너지는 인간과 달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아침마다 새롭고 모든 곳에 미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 불의한 자들은 뭘 모른다고요? 수치를 모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치, 보샤트, 벌거벗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벌거벗은 상태,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양심에 거리끼거나 수치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죄의식을 갖지 않는, 오만하고 거짓된 확신에 그릇된 착각 속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지만 어리석고 악한 불의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의로운 시선 앞에서 수치조차도 느끼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는 말이 뭐냐? 아침마다 새롭다. 모든 죄가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죄가 지금도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뭐가 됐든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도 인간들의 그 추악한 죄가 드러날 때 그것을 인간들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일말의 두려움이나 수치, 부끄러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참으로 뻔뻔한 모습들을 봅니다. 전혀 수치를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이 유다 사회 각계각층이었다. 이것이 멸망을 앞둔 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와 마치 데칼코마니 같습니다. 아무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지금 이 나라와 온 세상의 모습이 이와 분명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도 머지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토록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조명하고 있어도 전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 안타깝게 그지없는 일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내가 나라들을 끊었다. 그것들의 모퉁이들은 황폐되었다. 내가 그것들의 길거리들을 지나가는 자가 없는 것으로부터 황폐하게 했다. 그것들의 성읍들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부터 거주하는 자가 없는 것으로부터 황폐되었다. 계속 원문에 보면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유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하나님을 멸시하던 이방의 모든 나라들까지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여러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끊어버리셨고 망대를 허물어서 텅 빈 거리로 황무하게 만들고 그 성읍들을 황폐시켜서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땅으로 만드시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멸시하면서 오만방자하게 악을 행하던 모든 열방의 이방의 나라들 한순간에 진멸당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들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망대라고 했는데 핀나, 모퉁이, 구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비유적으로는 지도자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모든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들,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전부 다 가차없이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이룩한 국가와 사회 그리고 제도와 권력은 성도 여러분 다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이 이룩한 모든 것들이 때가 이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고대의 모든 패권 국가들이 그렇게 모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소멸되었듯이 지금의 이 세상도 모든 나라와 민족들도 하나님을 외면한 채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간 그 모든 악한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공의를 드러내서 열방과 민족을 심판하고자 하신다면 아무도 그 두려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인간들이 저질러온 악을 보십시오. 인간이 창조된 이래로 지금까지 온갖 종류의 죄악을 저지르면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지금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악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법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범국가적, 범민족적으로 반드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악에 대해서 철저한 멸망과 파멸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법을 멸시한 자들은 그들이 선민이든 이방의 나라와 민족들이든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소수를 제외하면. 우리 가운데 절대 다수는 전쟁을 통한 참혹한 파괴,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살육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전혀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매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설마 어떤 끔찍하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전혀 생각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분명히 이스라엘과 그리고 모든 이방의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했던 이 역사적 사실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와 같은 일들은 앞으로도 일어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이 같은 일이 반드시 또다시 이 마지막 때에 유다처럼 그리고 이 진리가 기록되던 시대의 모든 이방의 사악한 나라들처럼 동일한 죄악들이 창궐한 이때에 이 예언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재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게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 일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대비하고 깨어있는 마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막연히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었고 그 예언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을, 그 민족들을 모두 멸하심으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한 죄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나라와 민족들이 된다면 얼마든지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성경의 진리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내가 말했다.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할 것이다. 내가 훈계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면 그것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내가 그것 위에 시찰한 그들 모두가 일찍 일어났다. 그들이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부패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유다와 예루살렘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힘주어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애타하시는 마음이 내가 이르기를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절절히 담겨져 있음을 봅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 뜻입니다. 네? 엄마가 분명히 말했지, 아빠가 내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니. 우리가 중요한 어떤 말을 자녀들에게 당부하고 만약에 자녀들이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부모님들이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말했잖아 아빠가. 엄마가 분명히 너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상기시키잖아. 애타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유다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고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에서부터 왕정 시대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형벌을 내리시지 않는다고. 형벌을 내리려고 하다가도 그 형벌을 거두시든지 아니면 형벌을 받아도 너희의 거처가 사라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해 오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사악한 죄악들의 행위들을 그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그들을 더럽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부지런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일찍 일어나서 이런 뜻인데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너희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뭘 했느냐? 죄를 짓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거야. 내가 그토록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오직 너희는 나를 경외하고 내 교훈을 받으라. 그러면 자자손손 너희에게 복을 준다고 했는데도 너희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죄를 짓기 위해서 달려갔다. 전혀 그 모든 악에서 돌이킬 마음이 없었고 그 악을 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 열심이었다. 적극적이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쉬히투, 파멸하다, 멸망시키다, 부패하게 하다. 유다는 참으로 쉬지 않고 죄악을 일삼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왜 먼저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의 손 보셨을까요? 이것을 보고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먼저 이방인들을 내가 칠 때 이 두려운 그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는지를 보고 정신을 빨리 차리라는 거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들의 쾌락을 추구함으로 죄의 낙을 누리는 것을 훨씬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전적인 타락과 부패와 무능을 봅니다. 전적인 타락과 무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머리로는 다 알아요.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행위와 삶으로는 절대로 그것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우상처럼 집착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바로 이 죄악으로 인해서 그것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어리석은 인간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그 어리석음과 완악한 고집과 무지가 바로 멸망당할 자들의 공통점이고 그들의 뚜렷한 특징이란 말입니다.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다. 절대로. 만약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거듭 말씀으로 무엇이 바른 믿음인지 무엇이 바른 구원인지 그토록 호소해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돌이키십시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망합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죄인들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오직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완악함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영혼의 두꺼운 각질들을 벗겨내시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을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영혼 안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단 말입니다. 이토록 돌이킬 것을 촉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교훈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면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외면한 채로 차갑게 거절하고 불신앙의 삶을, 불순종의 삶을 고집하게 되면 그 결과는 피할 수 없는 멸망과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 어리석은 길을 하나님을 멀리한 채로 여기가 좋사오니 뭐 이렇게 믿어도 뭐 문제가 되겠나 그 어리석은 길을 계속해서 고집해서 간다면 다시 얘기합니다. 거기서 돌이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유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돌연 큰 고난을 겪거나 목숨을 잃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혹은 재해와 재난으로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해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들을 깨우시고 경고하십니다. 다음은 너희 차례다. 돌아와라. 회개하라. 나를 찾아라. 이방의 나라들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유다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랬지만 유다는 심판을 당하는 이방의 나라들을 보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더 인내하시면서 다른 나라들의 심판을 통해서 경고하셔야 우리가 깨어나게 될까요? 얼마나 더 많은 전쟁을 봐야 합니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무엇을 더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가 소스라치도 놀라면서 두려움 속에서 진지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돌이켜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조차도 유보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유다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패역하고 강팍하고 완악함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돌이키지 않는 것, 죄를 죄로 여기고 회개하지 않는 것, 바로 멸망당할 자들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멸망의 전주곡이 바로 돌이킬 줄 모르는 완고함입니다. 한국교회는 시험 대에 올라가 있습니다. 돌이켜 회개할 것이냐, 목이 고든 백성들로 계속 완악함을 유지하면서 이대로 이 썩어빠진 모습으로 계속 가다가 이 나라와 함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멸망의 길을 갈 것이냐. 한국교회는 이제 이 심판의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심판하시겠다고, 멸망시키겠다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야생동물들이 살아가는 황폐한 곳이 되게 만들겠다고 그토록 소리 높여 말씀하셔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미동조차 없는 영혼들을 봅니다. 자신의 영혼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아야 이것을 가려주는 분이 오직 예수뿐임을 깨닫게 되는데, 수치를 모르니까 예수를 찾을 일도 없고 그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저으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멸망당할 자들은 자기들의 수치를 모릅니다. 자기의 추악함에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니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해줄 말씀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해줄 말씀이 없어요. 이제는 그냥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빠지지 마십시오. 예배 지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해요. 성경 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백해무익한 얘기예요. 심히 안타깝고 두렵지만 이젠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죄악 때문에 돌이키라고 지옥문이 활짝 열려있고 그대 영혼을 삼키기 위해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말해줘도 유황불의 심판을 농담처럼 여겼던 롯의 사위들처럼 지극히 이런 말들을 가볍게 여기는 영혼들을 봅니다. 봅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앞에서도 돌이키지 않는 유다 백성들처럼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강팍한 영혼들을 본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며 무능한 인간의 모습이고 그 실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전심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죄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릎 꿇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디 이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겠습니다. 오늘도 결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스바냐의 말씀이 거울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뜻을 세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여러분의 삶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무쇠처럼 단련하셔야 될 때입니다. 이 화려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혼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알아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무능이고 우리의 죄악입니다. 주께서 부디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를 그저 구경만 하지 마십시오. 이 비극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지 않기를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교훈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이 진리를 들으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곧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